오늘 먼저 이제 이 자리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될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마 대부분 성도들께서 제가 이제 설교하는 모습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수요 설교는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해 왔지만 또 새벽 기도도 일주일에 두 번을 해왔지만 아마 주일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찬양을 하는 목사로, 네, 또 온가족 예배 때 싱글벙글 하거나 또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하는 목사라는 이미지를 아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어쩔 수 없죠. 예,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한수교회에서 또 감당해야 됐던 부분이고 그것이 저의 위치고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당분간 이제 설교하는 목사로 서게 되어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제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목사님의 안식월이 이제 정해지기 몇주 전부터 제가 이제 방송실에 있었었잖아요. 가끔 이제 본당 쪽으로 이제 방송실에서 본당을 이렇게 봤었었거든요.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는 성도분들을 뵈면서 앞으로 얼마 뒤에 저기 이제 내가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또한 이제 목사님의 목회에 누를 끼치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하는 첫 설교가 또 온가족 예배 때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몇몇 교사분들은 또 부서 예배를 드리니까 조금 더 부담은 더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설교가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배를 평상시 늦게 오시던 분들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에 빨리 오십시오. 예전에 이제 이쯤 가면 아직 말씀 중일 거야 할때 이미 다 끝났을 겁니다. 예, 이미 다 끝나고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식사하고 있을 것이니까 빨리 오셔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나훔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 본문을 처음 또 접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전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마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겁니다. 대체 이거 무슨 말이지? 그리고 왜이 본문으로 제가 또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걸까?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저의 설교를 그동안 꾸준히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본문을 선택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목회자 중에 한 명입니다. 또한 본문을 선택하면 계속해서 그 본문을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요 설교를 하는 동안에 사도행전을 제가 돌아보니까 한 20개월 정도 사도행전 설교만 꾸준히 했었었고요. 그리고 요나서를 했었고, 그전에도 다른 설교 본문을 했었었지만, 지금은 아가서를 하다가, 아가서 이제 6장까지 이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요 설교를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본문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담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본문을 선택해야 될지 또잘 모르겠고, 또 어떤 마음이 정확하게 들지 않던 중에 기도할 때에 한수교회가 매주 따라가는 매일 성경의 큐티집의 주일 본문을 이제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요. 저희가 이제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 있지만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갈 때에도 매일 성경의 큐티 본문을 그 날짜에 맞게 매일매일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보고 했었는데요. 그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4개월 동안은 제가 의도적으로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이미 정해져 있는 본문으로 하면 가장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님이 안식고 날짜가 이제 정해지고 제가 언제 설교를 해야 될지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본문을 보니 나훔 선교입니다. 저도 너무 당황했습니다. 첫 설교인데 나훔이라니 대체. 제가 본문을 한 달 전부터 본 것 같습니다. 도저히 봐도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입니까? 왜 이 나훔서 말씀을 전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는데 주시는 마음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읽은 나훔서 2장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요. 나훔서가 어떤 성경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나훔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대략적으로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나훔 1장 1절 말씀인데요.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먼저 1절은요 이렇게 마련을 주는데요. 나훔이라는 책은 첫 번째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책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니느웨 하면 떠오르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서는 아마 대부분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많은 설교자들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교에 이야기하죠. 여기에 바로 니느웨가 등장하는데요. 나훔서 앞장을 이제 나훔서 몇 장만 조금만 넘기시면 요나서가 나옵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네. 앞에도 나오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장 1절 또 2절 말씀을 보시면 니느웨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니느웨는 바로 나훔이 말하는 니느웨와 동일한 곳입니다. 그런데 시간 순으로 보면요. 요나가 나훔보다 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00년 전. 100년 전에 요나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대형 제국으로 그 당시 온 세계를 호령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또한 피정복국에게는 광적이기도 하고 야만적인 살육을 자행했고 과도한 학대와 착취로 당시 주변 나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세력이 바로 이 아수르 민족입니다. 그 아수르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아수르 왕의 한 기념비에 새겨진 문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졸들의 눈을 드러내기도 하였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잔인한 이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큰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런 민족을 향해 가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쳤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보다 크신 분이죠. 결국 요나는 다시 느느웨성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죠. 한 구절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메시지는요, 니느웨 성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던 아수르 민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요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수르 민족을 향해 요나에게 요나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민족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있었던 그 100년의 시간이 이제 지나서 100년 후 아수르는 또다시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없는 민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유다에 있던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 나훔이 이 아수르에 대한 멸망의 예언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아수르에 대한 멸망, 이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책이 바로 나훔서입니다. 두 번째 이 나훔서는 묵시의 글입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나왔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곧 일곱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묵시는 자신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내용을 그대로 책으로 기록한 내용이 바로 묵시입니다. 나훔의 개인의 생각이나 그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와 또한 아수르를 향한 예언적 말씀이 이 바로 묵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증오하며 싫어하던 민족의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아수르에게는 엄청난 멸망에 대한 끔찍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말씀은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 그리고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모두 다 일본의 통치하에 대한민국의 주권 해방을 위해 나왔던 그 내용들이죠. 근데 그 영화들을 보면요, 항상 그렇게 해방을 꿈꾸고 또한 독립을 꿈꾸던 이들을 배신하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립할 날이 오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만약 한 사람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그것은 그들에겐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고 소망이고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나훔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왜 이 나훔서입니까? 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한숲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숲의 모든 성도들이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나훔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위로, 위안입니다. 보통 이름을 부모가 개인적으로 짓기도 하죠. 그의 부모도 그의 가정에 자녀를 놓으며 그 가정에 그 위로가 있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있는 삶들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음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나훔을 한 가정의 위로자가 아니라 민족의 위로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자, 그를 나홈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가 나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한숲의 위로자로 잠깐 세워야겠다. 성도 여러분, 오늘 위로가 필요한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힘을 내십시오. 넘어지셨다면 다시 일어서십시오. 사단이 말하는 것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가끔 이제 밥을 먹다가 입술을 깨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밥을 급하게 먹은 건 아닌데 먹다가 이제 입술의 이쪽 부위를 제가 세 번이나 그것도 세 번이나 물었습니다. 입술에 피가 이제 많이 나서 이제 너무 세게 물어서 이게 봐야 되겠다고 보니까 피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내 인우가 와서 저의 목을 꼭 안아주는 것입니다. 순간 제가 막내 인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의 위로자구나. 내일 설교의 내용 중에 위로가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입술을 깨무는 것조차 사용하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위로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 안에서 일어서십시오. 무엇보다 나홈이 참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전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위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위로를 얻으십시오. 제가 청년 시절 청년들이 함께 새벽 기도를 마치고 큐티 모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잖아요. 기도해라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 자체가 저에게 엄청난 위로로 다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였는데 성령께서 저를 위해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영혼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는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는 그 말씀은 말씀 자체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 위로의 말씀에 위로를 얻으십시오. 무엇보다 오늘 이 나홈서가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나홈서 2장 말씀인데요. 2장의 말씀은 아수르의 멸망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8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 아수르는요, 실제로 범람한 물로 인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티그리스 강물이 니느웨를 덮어서 그 위에 토사가 쌓였는데 6m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 대한 유적이 발굴된 것은 한참 뒤였고 아수르에 대한 증거는 실제로는 성경적인 증거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모습을 2장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1절에는 파괴하는 자의 하나님이 나오고 3절에는 용사들의 방패, 무사들의 옷, 병거들의 새가 화려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4절에서는 그 병거들이 거리를 달리는 모습들이 너무 빨라 횃불 같고 번개 같지만 쉽게 이런 것입니다. 토사가 밀려오는데 5절에는 결국 그들이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그 땅이 다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왕후는 옷도 입지 못하고 끌려가고 신녀들은 가슴을 치며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에는 결국 모두 도망하면서 서라 서라 하지만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순식간에 멸망을 당했으니까요. 10절에서는 그 니느웨가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재난 영화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쓰나미가 한 도시에 순식간에 도달해서 온통 진흙바다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강들이 열리고 갑자기 토사가 온 도시를 덮치는데 아무리 강력한 군대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모아온 재산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서는요 아수르를 사자로 표현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새끼들을 위하여 모아놓은 먹이들로 굴들을 채웠음에도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소용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하나님이 이 니느웨 아수르의 대적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훔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이 심판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를 심판한 자,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부에도 그 중심 구절을 넣었는데요. 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신 이유 바로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훔을 세우시고 나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니느웨를 멸망시킨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긍정적 의미는 바로 말 그대로 영광이라는 이제 단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는 교만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경우이고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는 대부분 죄에 사로잡혀 심판을 자초하는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나훔서를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너희가 돌려야 할 것은 교회의 자랑이나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한숲교회의 주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역사의 주관자여 지금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인데 그런 내가 한숲을 통해 영광을 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숲을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저를 나훔처럼 세워주셨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한숲교회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또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 이 성령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한숲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